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8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가랑이피 솔잎 들어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솔잎은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랑잎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밑에 앉아 있으면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나무가 크면 클수록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소리들이 납니다. 저는 그런 소리들을 참으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가랑잎은 자기의 큰 소리는 듣지 못하고 솔잎의 작은 소리를 나무란다라는 것이죠. 너 왜 소리 내느냐? 우스운 이야기죠. 자기의 큰 대들보 같은 그러한 잘못은 잘 모르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기록한 재판 일지와 같은 기록입니다. 이 재판 일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피고인으로 서 계시죠. 혹시 여러분 피고인과 원고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 딸아이가 이 법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원고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듣고, 그거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고인은 뭐냐 하면은 피고는 그 재판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원고는 그 재판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는 자신이 죄인이거나 또는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죄인이거나 누명을 억울하게 쓴 사람. 그래서 이 재판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죠. 원고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을 이기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피하고 싶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섰죠. 예수님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죠. 피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자리, 아버지가 버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죠.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 당시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최고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법관으로 참석을 했고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때리기 시작을 하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들이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함부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된 엉망진창의 자리이고 가장 악한 자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불의한 재판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랑이 피 솔잎 들어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하는 경우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각오를 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땅 위에서 하시는 마지막 성찬식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셔서 찬미하며 그곳으로 나아가셨다라고 그랬죠. 찬송을 하고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온 몸에서 땀방울 사이로 핏방울이 스며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한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히셨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것 다 평정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 영이 6천 명의 군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수의 천사를 다 동원하실 수 있고 천사 한 명만 동원을 해도 다 정복을 할 수가 있는 아니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 말씀으로 다 모든 거 다 정리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그때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이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끌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물러났지만은 막후 세력이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였죠. 그러니 모든 것을 이 안나스가 다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끌고 갔습니다. 본문의 기록은 가야바의 집들에서 일어난 재판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보면은 불법에서 불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재판을 이른 새벽, 아마 이때가 새벽 2시경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 이른 밤중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산헤드린의 이 재판은 낮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캄캄한 새벽녘에 재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전에 그들의 패거리만 있을 그때의 모든 것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였습니다. 무엇인가가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다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재판을 진행을 한 것이죠. 불법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략을 이 계략을 꾸미고 일을 진행하는 그 시간들은 주로 밤중이고 그 깊은 밤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때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악은 어둡고 진리는 밝죠. 악은 뜨뜻하지 못하고 진리는 늘 당당합니다. 어둡고 떳떳하지 못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가 그 배후에 사탄이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밝게 드러내어놓고 보여주기 힘든 것이 있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습니다. 길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건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어놓고 빛 가운데 내어놓았을 때에 무엇인가 감추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죠. 빛 가운데 내어놓아도 떳떳하다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둠 가운데에서 숨어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종국에 가서는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과 저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을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죠. 우리는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에 분노합니다.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를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면서도 왕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을 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길게 보셔야 합니다. 당장 짧은 이것만 보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길게 보시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에 불법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55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했죠. 웃긴 말입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일을 거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었고 이 죄로 인해서 너는 사형감이다라고 했으면은 그 재판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사형을 시키려고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게 맞는 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그 결론에 합당한 사형을 시키기에 합당한 끌어내리기에 합당한 그에 맞는 죄를 막 찾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일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후예들입니다. 사탄을 닮은 거죠. 마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결정을 해놓고 그에 합당한 죄를 지금 막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분명하게 불법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서 억지로 죄를 끼워서 맞추고 있는 겁니까? 이제가 그랬다. 성전을 내가 헐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다.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랬습니다.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던 빌라도가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딱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예수는 처형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것은 저 웃긴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온 것이 이 빌라도 이방인의 눈에 바로 딱 보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재판을 해도 사형시킬 명분 자체가 없는 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는 이미 알아보았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면은 법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고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떠했습니까? 이 사울 왕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였죠.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사위를 면전에서 죽이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창이 벽에 박히죠. 시기심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의 그 장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쳐지는 겁니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기심은 자신의 사위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고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성공을 보면서 잘된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어야 하고 축하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남의 아들이 좋은 곳에 합격을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주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하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꿍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던 이 사울 왕에게 그가 정말로 다급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셨죠. 결국에는 멸망을 받습니다. 이 시기심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성도, 그러면은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주변에 가서 보면은 자녀들과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 불의한 증인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이 내게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 아닙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 악한 증언을 하죠.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내게 갚아서 내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혼은 이 자리에 홀로 서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곳에서 그러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모든 복이 다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에게 왔죠. 예수님은 결국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증인을 향해서 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럼 그 축복이 너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집을 향하여서 평강을 빌어주면은 그 빈 평강이 너희에게 거기 임하게 될 것이고, 그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빈 기도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대로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너무 악하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빌어주었던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하고 평강을 빌어주고 하면은 그 복이 내게로 많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비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빈 평안과 그 복은 전부 다 내 입을 통해서 나갔던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들이 많아야 합니다. 손가락질과 비판이 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다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와 내 지배로 내 자녀에게로 그것이 다 흘러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에게로 많이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복이죠. 평강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많이 흘려보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분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과 또 제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쭉 꼽아보았는데요. 100명이 촉이 넘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단 무릎을 꿇으면은 제 이름, 제 입에서 계속 축복하면서 나오는 성도들 이름과 또 다른 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전 세계를 다 아울러서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그 기도를 제가 쭉 꼽아보았더니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쭉 이름 부르면 한 20여 분이 됩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육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3대 세습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그리고 그 막내 마지막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의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북한의 그동안에 김정은이를 신처럼 모시고 있던 그들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들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서 그들은 숨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놀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북한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본을, 중국을,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다게스탄, 아제르바이잔 이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에 김정섭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마라나타 교회와 그 마라나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의 제 친구가 있는 세네갈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같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이 시편에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지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텔아비브 그 공항에 그 지역에는 동성애자들이 50%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50%가 동성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그래서 동성애를 버리게 해주시고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와서 그곳에 평강 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곳에 우리가 또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죠. 홍콩과 대만과 그 다음에 남미와 남미 에콰도르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죠. 그리고 북미와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오세아니아 주와 아프리카 5대양 6대 주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모든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축복이 결국에는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로 또 우리 교회로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많은 상급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이 바로 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해 주신 시간이죠. 그러니 이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여러분 많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똑똑한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따지고 옳고 그러고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안 있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장애물에 부딪힌 성도가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이고 주님 때문에 유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그러운 성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으로 사탄이 자꾸만 요구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에 반드시 듣고 난 다음에는 지켜야 할 것을 손에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설교가 길든지 설교가 짧든지 재미가 있든지 재미가 없든지 상관없이 이번 주에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를 손에 쥐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빛 가운데 내어놓았을 때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나씩 버리셔야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밝음이 찾아오고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부터 웃음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주지 못하는 것이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십시오. 빛 가운데 내어놓았을 때 떳떳하지 못한 건 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뺨을 맞고 주먹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길 위에 서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활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은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세 번째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시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을 버리시고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축복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행여나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을 향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 축복이 다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악한 사람은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이 막 나한테로 막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똑똑한 성도보다는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똑똑해서 막 정죄하는 거 이거 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재어보고 확인하고 분명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그걸 잠시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는 바로 그러한 성도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서 너무나도 잘 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러한 지식이 있고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내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많은 성도, 이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